명을 양식을 왜 안 해주시겠는가 하는 쪽으로만 씁니다. 그것이 뭐 나쁠 것 없죠. 분명히 하나의 그 메시지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연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뒤에 가서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장 넘기시면, 47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으로 이 사건이 비화되고, 53절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다만 일용할 양식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우리에 대한 속죄 양되심,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사건에 대한 상징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시는가 하는 대로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살을 찢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촉구해야 되는 사건이지, 다만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없는 곳에서도 먹을 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이겁니다. 추적해봅시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선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 우리를 위하여 주실 자신의 살과 피를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의도하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같은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차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떡을 나눠주신 방법에 대한 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나눠준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두 가지 우리 성찬식에 쓰는 떡과 포도즙, 이 사건을 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떡은 떼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상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으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뗀 떡입니다. 언제나 그냥 떡이라고 하는 적이 없고 떼신 떡.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분의 살과 피가 그 추상적이지만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살과 피라고 얘기할 때 언제나 지금 성찬식에서 그 예식화되는 그것을 그냥 살과 피라고 하지 않고 뗀 떡과 포도즙이라고 한 거고 꼭 잔이라 그런다고요. 잔. 실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한쪽이 떡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포도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니까요. 떡과 포도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뗀 떡과 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육체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우리 그분의 피를 먹는다 하면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 백작의 후손이에요.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목에 때를 안 씻는 사람이랍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요새는 드라큘라도 빨대를 갖고 다닌대요. 이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재밌는 생각이 나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큰 병인데. 병? 떡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갑자기 또 떡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의 기록은 어느 한자도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없습니다. 꼭 의도된 것이요. 깊은 뜻을 가지고 철저히 간섭된 글자들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 사역을 상징하기 위해서 떼신 떡, 흘린 피이기 때문에, 피도 그냥 피가 아니라 흘린 피이기 때문에 잔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잔이에요. 흘린 피를 담은 거란 말이에요. 흘린 피를 담은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는 사건 속에 6장엔 그 사건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떡을 떼어 나눠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입니다. 보리떡이 한 개면 그나마도 컸을 텐데 다섯 개면 이미 작은데 그걸 구태여 떼어서 나눠줄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떼신 것은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을 사건의 메시지인 것을 확실히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꼭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죽여서 대속물로 주셔야 하고 이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증거들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떡을 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영생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달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호기심 때문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익 보는 게 있는데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고 또 이런 날은 완전히 한 끼를 공짜로 먹습니다. 이게 어디 땡이죠. 그렇죠? 남은 거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검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이들에게서는 일종의 호기심과 일상생활에서의 이익 때문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옆에 가면 또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때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 호기심과 일상생활에서의 이익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기억을 하세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굵은 진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쪽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깨우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면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아는데 그걸 알아야 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복음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떼어 자신을 죽여 우리의 대속 제물을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거나 예수를 믿을만 하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든가 하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계신 분들은 구원 얻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사실의 엄청난 결과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뭐 갑자기 괜찮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사람이 되기야 됐죠. 뭐에서 괜찮은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게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된 겁니다. 그것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 또 뭐 횟가닥에서 잘하냐면 잘하지도 않아요. 걸리는 채로 또 살죠. 우리가 언제 쓸만한 사람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부모 속을 안 썩여봤으니까 언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까? 바보 빼놓고 한 번이나 우리가 누구를 속 썩이지 않고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이때는 사람 있죠? 소심해서? 그 왜 우리가 언제 착해봤습니까? 우린 원래 본질상 악당들입니다. 오늘날은 왜 악한 짓을 안 하죠? 사회적 체면이 있어서 참아 못하고 있죠. 우리는 훨씬 죄악의 덩어리들이고 지금도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화장품이 발달해서 바르고 나오면 다 멀쩡해 보여서 다행이지 결단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오면 뭘 줍니까? 1년에 두 번 성찬식 한다고 요만한 빵하고 써니팬 요만큼 주고 도대체 몇 번을 울고 가는 겁니까? 미국에서 악력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소나기 힘. 여기에서 그 우승권자가 누구냐면 슈바르 체네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세계 미스터 올림피아 7연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셌는데 귤껍질 짝이에요. 귤껍질을 짜서 어디까지 국물이 나오나. 그 사람이 짠 건 그 다음에 아무도 국물이 안 나왔는데 세금 세무서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짜니까 국물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을 못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짜니까 또 나오더래요. 누구냐? 목사더래요. 목사를 당할 사람은 없답니다. 이 짜는 데는 뭐 대단하시다며. 그런데 나온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집에 가서 그렇게 답은 하세요. 지금이야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못 그러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지금 배부른 겁니다. 까꾸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여길 나와야 되는 사람으로 오늘날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불신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투덜거리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잠 안 올 때 읽는 거라면서요, 이거는. 그런데 나오고 어쨌든 있지요, 집에. 안 보시더라도. 그 이번에는 또 세례 교인들한테 이걸 하나씩 선물로 줬더니 모든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억울해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고 있다가 여기 와서 받을 걸 잘못했다고. 이거 그럼 또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기에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본문을 보시면 또 하나의 난관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는 사건의 상징으로 이 사건을 정하셨다면 그럼 왜 어린 소년의 손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느냐 이겁니다. 그럴 거라면 만드시지. 없는 것에서 만드시거나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지. 왜 다른 사람의 손에서, 어린 소년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취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생각할 이유가 없죠. 오는 것만 해도 정말 뭐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면 질문도 가르쳐드려야 되고 답도 가르쳐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목사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두 번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추적을 합시다. 왜 오병이어를 어린 소녀가 갖고 나오게 하느냐?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와 관계없이 구원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기록된 것과 똑같이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는가가. 자,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여기 잘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다. 일단 이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의 주도한 그 서론을 전개를 해나가십니다. 우선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조금씩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헌금을 조금씩 하더라도? 조금씩 내놓게 할지라도? 가 아니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배부르게까지 못 주고 각 사람이 그저 요기만 하게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주는 것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냐면 뭐 잘 모릅니다.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먹는 거하고 배부르게 먹는 거하고 어느 만큼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조금씩 먹을 때하고 많이 먹을 때하고 몇 대 몇쯤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그 졸업 시즌이 되었고 어느 졸업하는 학생의 그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근데 그 졸업하는 집 부모님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감을 못 잡으셔가지고 끝나고 음식점에 데려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만 사줬어요. 그래서 그날 망했죠 뭐. 그 한 그릇을 먹자 위가 발작을 한 거예요. 아예 안 주면 안 줬지. 그냥 보통 한 그릇밖에 안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곱빼기를 다시 시켰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발동이 걸린 겁니다. 할 수 없이 곱빼기를 또 먹었어요. 아예 처음에 곱빼기를 사줬으면 그냥 끝났을 것을 그냥 사주는 바람에 다섯 배가 들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만일 배부르게 먹였으면 얼마쯤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5인은 52, 5200데나리온쯤 필요한 거죠. 그냥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텐데 배부르게 먹였다고 끝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필요하냐를 한쪽에다 분명히 확인시켜 놓고야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오병이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비유라고요. 얼마나 필요하냐. 거기에 비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먹이자면 10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되는데 오병이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사실 여기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놓고 등장해서 그 작은 것이 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드디어 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어 합니까? 이거 늘 참 이거 재밌어요. 얼마나 이게 그 드라마가 충실하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걸로 뭐 해놓고 그냥 나누자 어떻게 먹었다고요? 그 뒤에 있는 단어들도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원대로 곱빼기 두 번에 그냥 한번 원대로 주시니까 저희가 배불렀다고요. 배불렀어요.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거뒀더니 열두 광주리가 넘더라고요. 자, 이건 얼마나 재밌는 기록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의도하기 위해서 이랬을까요? 우리가 갖고 나가는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처음에 밟으신 것 같이 우리 몸을 죽여서 하나를 썩는 밀알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권세와 이 생명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여기에서 이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200데나리온 아니 1000데나리온쯤 필요한 사람들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같이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분이 우리의 영혼에 원대로 만족할 만큼 배부르고 넘칠 만큼의 것을 주시고 해결할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이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병이어의 기적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놀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가 이미 우리의 원대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배부른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이 사역을 봉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가 여기 다 숨겨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요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재밌지 않습니까? 부모를 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이죠. 부모를 안다.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듯이 세상은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자 된 것을 스스로 감추고 살며 스스로 힘없이 취급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인 줄 모르십니까? 예, 우리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우린 먹고 배부른 자요?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왜 그 일을 거부하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라는 개념도 없고 우리가 무슨 힘을 가졌을 거라고 감히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지는 길을 택하시고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어떤 이익을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봐도 별로 이익 본 게 없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무슨 공부가 더 잘 됐거나 뭐 회사에서 더 이익을 받거나 무슨 다른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보신 것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를 위해 그의 1년을 어두움과 응달 속을 묵묵히 걸어가듯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밤낮 졸리고 껌뻑거리는 학생과 매일 노는 학생과 누가 더 당당하며 누가 더 소망 속에 있으며 누가 자랑스럽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몸부림칠 장소일지 모릅니다. 아는 우리들도 그런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이 짧을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보란듯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할 말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알려진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시면 이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언되었고 시행된 사건인 걸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구원을 준 건 아닙니다. 우린 그분을 원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요 그를 안 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길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죽으러 왔다는 것 때문에 감춰지고 경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분이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 사건은 이렇게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셨은 것은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리자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할 줄 알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세상적 차원에서 임금 삼을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해서 예수님은 도망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임금 삼아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임금이 돼야만 이 일을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 있고 봉사할 것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유치한 신앙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번에 제 아들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차피 없는 셈 치겠다 이거죠. 그런 것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바쳐요. 원래 있었던 건 안 바치는 거죠. 이번에 이게 그냥 그린벨트가 풀리기만 하면 이걸 교회 내놓겠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런 것 아니고 원래 여러분 생사를 잘라서 내놓을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병이어지 자신을 떼어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먹이사 그의 백성 삼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배부른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그의 제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갖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썩는 밀알로 파묻는 일입니다. 깎아버린 손톱 모아서 파묻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파묻으시란 말입니다.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죽음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고, 오늘날도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오병이어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는 그나마 뭐 좀 괜찮게 생긴 고등어 같고 뭐 아지 같고 그렇습니다만 저야 명태 같지 않습니까? 명태도 아니죠. 부고라 그래. 하나님은 그걸 내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괜히 보고되지 마십시오. 헛바람 넣어가지고 배뚱뚱하게 해갖고 먹으면 사람 죽이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죽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류하시고 죄인들 손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었을 수 있던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뒤를 이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내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 나에게 보내신 이 사회와 이 땅에 주의 복음의 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서부터 나의 사치와 나의 자존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뒤를 이을 자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생명과 진리를 홀로 감싸지고 잊지 않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몸을 찢으셨듯이 우리의 몸을 찢게 하시고 주의 흘리신 피를 우리도 우리의 피를 흘려 그 뒤를 잊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옵소서. 나 하나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 생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힘찬 능력과 생명의 풍성함을 인하여 우리의 생을 주 앞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믿음의 결심과 자랑스러운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위해 결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